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윗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 골에서 뺀 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모든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저희를 이끄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양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서 연약한 설교자에게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영어로는 Peace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된 이후에 이 사실을 감격해하며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찾아온 비극을 정의하면서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죄가 인류에게 가져온 비극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있다면 그것은 신약의 로마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로마서를 설교하는데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복음은 사람의 상태와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기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생각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만 결코 감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엄청난 감동이며 평생에 감사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 동안 이 샘에서 기쁨을 퍼올려도 결코 마르지 않고 결코 다함이 없는 그러한 풍성한 샘이 하나님의 사랑의 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의 동요도 느끼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진노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도 개선시킬 수 없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도 개선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개선시키시고 비로소 원수의 관계에서 평화의 관계로 바꾸실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이 화목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 없는 제물이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흠 없는 짐승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흠이 없는 짐승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흠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흠이 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죄인을 대신해야 하는데 어찌 다른 죄인이 다른 죄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흠이 없는 짐승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물의 암수의 구별이 없습니다. 암컷이나 수컷이나 상관이 없었지만 그러나 반드시 흠이 없는 짐승을 택해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모든 희생제물이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과 흠 없으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염소와 황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님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짐승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제사들이 드려졌지만 그것은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하나님의 그 어린 양, 흠 없으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에서 흠 없는 짐승을 택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그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7장 26절에도 보시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고서는 결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할 수 없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도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흠 없으신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흠 없는 제물을 택하고 나서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이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을 얹고 안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죄가 전가되는 죄의 전가 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제사자가 손을 얹고 짐승에 안수할 때에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게 되면 속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래서 흠 없는 짐승이 흘린 그 피가 제단 사면에 그 좌우 양 옆에 다 그 뿌려질 때에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으로 벅찬 엄청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흘려야 할 그 피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에게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방식인 것이죠. 히브리서는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여러 번 설교했지만 또 앞으로 이 히브리서 전체를 설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 많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배로우신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죄의 용서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찬송의 제목이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그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는 찬송의 내용이 나옵니다. 1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진리는 우리가 한순간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진리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이 무한한 사랑, 그것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화목제에는 제물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몫이 있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돌리는 몫이 있고 나머지 세 번째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차지하는 몫이 있습니다. 오직 화목제에만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 돌려지고 또 제사장에게 돌려지는데 화목제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도 제물이 돌아갑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부분을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드실 때 아마 기름을 대부분 다 제하고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 다 버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모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부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제물 가운데 최상의 것이 돌려져야 함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좋아하던 또 기름을 싫어하던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기름은 제물의 가장 좋은 부분, 최고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제사장 엘리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스스로 취하면서 스스로를 살찌게 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의 최상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살찌게 하는 보화 상징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는데 이것을 통해서 삶의 가장 좋은 부분, 최상의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께 돌려야 할 부분은 콩팥입니다. 두 콩팥, 키드니, 이 신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오늘날 우리의 문화와 또 환경에서 해석하면 별 의미가 없지만은 그러나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특별히 제네바 리폼드 세미너리의 그 총장을 지내셨던 마이클 베렛 그 박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실 때에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 감정의 자리를 생각할 때 가슴, 하트를 얘기하죠. 그래서 뭐 한국분들 이렇게 뭐 하트를 손으로 표시하면서 사랑을 전하기도 하잖아요. 사람들에게는 마음, 가슴 하면 감정의 자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구약시대에는 콩팥, 신장, 이 키드니가 감정의 자리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두 콩팥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정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된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된 사람은 이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부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최상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상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많은 그런 영적인 진리들을 함축해서 표현한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큼 풍성한 진리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이 평화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게 경험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하나님과의 평화가 아니라 우리가 이 평화를 체험하며, 우리가 이 평화를 경험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연약해지는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 하나는요, 이 경험이 부족합니다. 지식으로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식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연약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참으로 적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전에는 이방인이었고 타인이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한 사회에서 이제 그 사람을 받아주는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이민자들이 다 그런 거 덩어리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순간들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외국인이 아니다. 내가 타인이 아니고 이제 내가 당당한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시민권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이와 같은 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그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이전에는 죽음을 생각하면 공포가 밀려왔는데, 죽음을 생각하면 이제 내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 은혜에 들어갔고 믿음으로 이 은혜에 서 있기 때문에 죽음도 더 이상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사, 이와 같은 감격.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린 사람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기 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진리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레위기 7장으로 가시면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화목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이제 화목제의 한 부분은 최상의 부분은 하나님께 돌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야 할 부분은 돌리고 그리고 제물의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하는 사람이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여기 7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러나 그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라. 먹으라 먹으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에서는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는 몫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목제에서만큼은 거의 제물의 상당 부분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곳에서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즐거운 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 이제 이웃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도 준비해 오고 또 고기도 자기의 몫이 있어서 그것을 나누면서 즐거운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화를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무서워 떠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기대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한 부분으로 이제 예배자가 그 제물을 먹도록 그렇게 이 제사를 진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과의 그 평화를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먹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은 그 순간이 아닙니다. 물론 그 순간도 우리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 진정한 은혜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야말로 은혜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의 끊임없는 기도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셔서 사람들과의 교제를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삶을 살아가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염려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시집 장가 보낼 때 이제 믿을 만한 그런 남편에게 자신의 딸을 보내면 걱정을 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에게도 현명한 아내, 현명한 또 와이프를 얻게 되면 부모의 걱정을 한시름 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사가 특별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전히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림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염려해야 할 일이고 크게 걱정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사도 요한의 삶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감, 이 은혜에 들어감이라고 말한 그 자리인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모습인 것이죠. 시편 34편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알라고 단순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taste and see. Taste and see. 맛보아 알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이 평화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깨뜨리셨으므로 그분의 육체가 찢김을 당하셨고 그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누리게 된 사람들은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최상의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콩팥은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그 정서, 여러분의 사랑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육, 그 재물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맛보아 알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지 말고 삶으로 경험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송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대재우 형제님 한번 나오셔서 송찬을 거행해 주시겠습니다. 그 성찬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135장 부르시겠습니다.